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는 기쁨, 저 알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보상도 이보다 대단한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세요. 저 한나라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 보상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일교과 전도부를 섬기는 정봉순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실 줄 모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시원하게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에 나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삶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임재 속에 세상 그 무엇보다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 감사함보다 자기 중심적인 자가당척에 빠져 이기적인 환경에 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측은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정쾌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전을 통해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라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실천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세계 유일한 남북이 분단된 국토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대치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위정자와 민족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젊음의 시기를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데 수고하는 장병들이 군대 생활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방지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황무지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세계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 여름 연합 수련회로 떠나는 링커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링커들의 자연 속 질서와 호흡하며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가는 교통편도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었고 평생 목양 일념으로 사셨으니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곤고한 날을 지내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굳센 믿음으로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송파지방을 대표하는 감리사님으로 지방을 치리하실 때 송파지방 교회들이 합심함으로 질적,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큰 깨달음이 심령을 울려 새로운 소망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을 담대히 도전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부서에 맡은 자리에서 성전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와 헌금성을 올리는 인세진 링커에 준비된 곡조 있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의 영혼과 삶이 윤택하고 형통함으로 가득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평소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일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결단이 떠올라서 민망하지만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웃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힘들었던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같이 느껴지고 기분까지도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기임원회가 3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고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 의논하며 기도합니다. 2024년 가을학기 성서대학 등록을 받습니다. 9월 4주간 공부합니다. 3링커브는 22일부터, 1링커브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링커브 연합 여름 수련회가 킹덤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등록해 내 지갑 속에 있는 수련회비 꺼내봐
네 직장에 있는 연차를 써봐 그리고 줄을 봐 주 나의 정치자 인도자 위로자
찌들었어도 너의 믿음 식어졌어도 지금 이 순간 은혜는 너의 것
그래여 주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경력도 은혜도 봐주고 싶어 주 너의 소원을 빌어주고 싶은 내 매일 주님 수련에 등록해
I'm God for you, my girl
수련에 등록해
I'm God for your wish
수련에
I'm God for your dream. I'm God for your world.
IMC 새가족 교육이 9월 1일부터 7주간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 에베네셀 홀에서 있습니다. IMC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DNA를 가진 새로운 세대, IMC 링커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이어갑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에 값없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다윗과 같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에 감동하시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흰책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아, 오늘 제가, 그죠? 노타이의 운동화, 이거는 우리 링커들이 지난주에 선물을 해줘서, 그래서 운동화랑 노타이를 이렇게 좀 썼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아빠 오늘 어색하니? 그랬더니, 변화는 항상 어색한 거야. 그러더라. 예.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예. 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막, 아, 좋다. 이거 좋다고 표현 안 하고, 폼 미쳤다. 그래요. 와, 할렐루야 찬양인데 폼 미쳤다. 진짜. 예. 야, 원래 이 간결한 이런 이 멜로디의 곡들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건 실수하면 그냥 다 티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야, 진짜 지휘자님의 그런 어떤, 어? 지휘에 맞춰서,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 은혜가 충만, 네? 네? 아, 기본이라고? 아유, 세상에 진짜 겸손을 몰라, 겸손. 농담입니다. 네, 진짜 잘하셨어요. 또 우리 인세진 링커, 인세진 링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서울대생이에요. 서울대 성악과. 네. 그리고 아니 원래는 저 서울대 붙고나서 나랑 같이 듀엣하기로 했는데 지 혼자 했네 그냥. 네. 그냥 너무 잘하고 저한테는 아들처럼 그렇게 아주 귀한 그런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받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소리내서 웃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기로 했습니다. 생각날 때 한 번씩 이제 웃으신 적들이 있으세요? 차 안에서, 저도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그러지 좀 웃어보기도 했는데. 우리 뇌는 우리가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우리 몸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결단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사는 것보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좀 충전하자 이런 의미에서 결단을 했었죠. 앞으로도 자주 웃으세요. 네? 자주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그리고 당혹스러운 일, 난처한 일, 뭐 낙심된 일 있으면은 어이없이 웃으세요. 그냥 어이없이 웃으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고 불안하고는 같은 단어래요. 행복하고 불안. 이게 왜 같은 단어냐면 행복하면 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함이 크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행복하고 불안은 같은 말이래요. 그렇다면 고난과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같은 말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그래서 이 고난과 축복이 또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험한, 험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험난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나그네. 내 인생이 나그네 길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뭐 저보다 연배가 이제 어르신 되신 분들은 야, 참 진짜 인생은 나그네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야곱이 생각했던 이 나그네 인생이란 자기 인생이 나그네 인생 같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가나안 땅으로는 못 가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내가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겪은 일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우리 성경에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있죠. 첫 번째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어요. 형 에서와 갈등이 이제 형이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형 우락부락하고 사냥 좋아하고 막, 막 이렇게 팔뚝이 이렇고 막 그런 형. 에? 에서하고 갈등이 있었죠. 두 번째는 고생 끝에 찾아간 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반 찾아가느라고 막 돌베개 베고 자고 막 그랬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리고 이 삼촌 라반을 찾아갔는데 라반이 7년을 일하면은 자기 둘째 딸 라헬, 예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7년을 일했어요. 그때 자고 일하다 보니까 라헬이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삼촌이 그런 속임수를 써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된, 7년 더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세 번째는 그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관리하고, 소를 관리하고, 양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야곱의 양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시기가 생기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에서와의 재회가 있었어요. 에서는 막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때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다리를 평생 절게 된 사건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이렇게 절고 살았는데 다섯 번째 디나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딸 디나를 강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막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니네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 다 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부족 간의 갈등이 있었죠. 여섯 번째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이 있었어요. 라헬의 막내 아들 나타가 베냐민 나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겠죠, 야곱한테. 그래서 요셉에게 더 집착하고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그런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아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요셉에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여덟 번째,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아들들과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가족들이 살게 돼요. 이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그냥 이 정도뿐이겠지. 막 백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삶의 고뇌와 고민들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거 아시죠? 하숙생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왜요? 아, 이 찬송가 같아요. 이게 가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나그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그네처럼 이렇게 좀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그죠? 참된 휴식이 없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인생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냥 험난하고 고단한 그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그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된 인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더 큰 소망? 천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모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얘기를 하죠.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130살에. 근데 이 말을 하고 되게 웃긴 게 17년이나 더 살았어요. 아,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서 17년. 우리 저 시골에서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경우들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럼 이제 장례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오셔서, 다시 드시네요. 뭐, 그러고, 막 곡기를 끊으셨는데, 막 2주 있다가 또 다시 드시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종종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의 부친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이면 야,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죠? 생명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시인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그게 내 삶의 가장 모범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연약,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대신 주님이 강하시니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죠. 야곱은 연약했어요. 수많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이제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열두 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신앙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인생이 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보기 좋게 쓰십니다. 보기 좋게 쓰세요. 아멘? 성경에는 이 실패한 것 같은 인생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걸 통해 여종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러고 나서 대를 잇겠다고. 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마엘, 저 이슬람권하고 저 기독교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그 이슬람권하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한 짓이라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한 짓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이 정도인데 우리에게 모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예, 믿음의 조상도 있다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100살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어요? 아니에요. 100살에 결국은 아들을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스스로 망가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꿈도 소망도 다 집어던지고 무슨 내가 무슨 어? 저 요 이 모래알 같은 그런 자손들의 아버지가 됐냐, 뭐 믿음의 아버지가 됐냐,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낙심한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포기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뭐예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 진짜 내 남편은 로또 같대요. 그래서, 야, 로또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맞는데. 자기랑 그렇게 안 맞는데. 에? 그래서 로또 같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목숨 부재하자고, 아내를 빼앗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쪼다 같아, 쪼다. 에? 그렇게 망가진 가정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 건드리면 안 된다. 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빼앗긴 사라를 아브라함 옆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한탄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억울해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힘겨워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래, 세상에 왜 이 힘 있는 자식들 왜 다 쓰레기야, 막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쉬지 않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장으로 아비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이혼 가정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혼 가정들 많이 있어요. 또 사별한 가족들도 있고. 뭐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네. 망가진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부터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회복. 몸을 고치시듯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는. 하나님 일부러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따라해보세요. 에스겔. 네, 에스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데려가도 슬퍼하지 말래요. 이 말이에요. 방구에게 아내를 데려가시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이 에스겔도 미친놈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했대요. 그 명령이 뭐냐면 아내가 죽었는데 울거나 슬퍼하거나 감정도 동요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러래요. 아, 이건 아니죠, 주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멀쩡한 호세아 선지자, 말씀 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세속한 아내에게 장가를 가래요. 세속한, 세속적인 여인에게, 세속적인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인에게 장가를 가래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이건 말건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나도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예수 믿고 변했는데, 아 뭐 어때요? 세속적이건 말건 예수 믿고 변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이 고멜이 혼인을 한 다음에도 이 여자가 내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설교자인데 부흥회를 이제 가잖아요. 갔다 오면 아내 고멜이 김서방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회 갔다 오면 박서방네 가 있고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어? 아유 고멜아 왜 그래 내 사랑하는 고멜아 그러면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넣으면은 그러면 천천히 배가 이렇게 불러오더니 김서방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아요. 호세아는 호서방 아니야. 호서방이랑 닮아야 되는데 호서방을 안 닮고 김서방을 닮은 애를 낳는 거야.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보면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애를 낳는데 보니까 박서방을 꼭 닮았고 응?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설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네. 응?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타락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의 자식 낳는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소, 양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몸에도 악창이 생기고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그런데 그 망가진 인생 같은 욥의 삶도 계속 지키시고 계속 그 인생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망가진 인생을 계속 설계하고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네. 이 무수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웠습니다. 귀로 듣던 세상 속의 이야기 속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9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짐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겸손하래요. 겸손해지래요. 그리고 주님께 짐을 같이 싣고 주님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들이 주님께 짐을 함께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짐은 가벼워서 얹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짐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주님이 세상에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고 가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 올려놓은 여러분들의 짐들을 확인한 순간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센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설교 제목이 우리 주님께는 센 척할 필요 없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센 척 안 하면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입당 확하게 위험스러운 척 안 하면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센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었어도 우리 주님께는 다 고하고 우리 주님께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 유튜버 중에 곽준빈이라고 혹시 아세요? 세계여행 막 이렇게 찍고 그러는 애. 뚱뚱하고 이렇게 잘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런 애 있어요. 유튜버 중에. 근데 요새 확 떠가지고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죠? 그죠? 예, 네, 준빈이. 얘가 그 유튜브에만 이렇게 나오다가 구독자 수가 엄청나니까 텔레비전에 픽업이 된 거예요. 보니까 캐릭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시상까지 하게 됐어요. TV. 막 이렇게 대상, 뭐 이런 거, 신인상인가. 뭐 그런 거 상을 받게 됐는데 얘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시상대에 서면 자기를 괴롭혔던 학창시절에 학폭을 막 얘기하고, 걔네들 이름을 얘기하고, 막 면박 주고 막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시상대에 딱 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한 일들만 막 이렇게 넘치더래요. 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있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여러분들을 지키시느라고.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포기한 인생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두 손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건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안타까운 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만지고 계세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노숙자가 왔어요. 새벽 예배 때 노숙자가 왔는데 중얼거리더라고요. 중얼중얼하더라고요. 중얼거리면 좀 정신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대 새벽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목소리에 힘을 줘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 아저씨,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은데 계속 떠들면 나가야 돼요. 아셨죠? 좀 위험 있게. 에? 왜냐하면 예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배는 주님 건데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배 방해되면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차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쳐다보면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깡패를 불러왔네, 깡패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깡패를 불러왔어, 깡패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내 지금 세상에. 네. 근데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물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세신자분이 이제 교린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등록한 이제 어린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교린이. 새로운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교린이. 재밌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게, 이게 좀 추상적이죠. 목사님,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 우리의 삶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내가 가가지고 주님을 느끼고 뭐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결단하는 거. 에? 제자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이걸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 세상에는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한 명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이 그냥 다 고치고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비하지 않은 종교가 됐어요. 당신이 기독교를 신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신비한 종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준 종교.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줘요. 난 주명이 아무한테도 못 줘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씻은 사건이 있는 종교. 그리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너도 부활할 거야? 너도 부활할 거야? 완전히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 완전히 베려버린 인생. 물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주신 종교. 완전 신비한 종교.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이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 한나라가 여러분들의 끝이라는 거죠. 완전 신비한 종교예요. 완전 신비. 기적의 종교. 기적의 종교.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신 종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상처도 우리 주님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이런 결단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참에 아내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 이웃들. 네?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성의 권위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경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붙잡고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어?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안고 기도해 주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이런 거 하시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왜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님, 우리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기한 인생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만지고 계셨던 그 순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아직도 만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의 서포터가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기독교를, 이 신비의 종교를 계속 신비한 종교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이마누엘의 성도들과 이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게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이마누엘.